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에 또 고린도후서 11번째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 동안 주님 말씀 묵상하고 또잘 이해하고 삶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성들 사이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현수 집사님 다리 통증이 좀 심하신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조금 긴데,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석진목 교우님 혹시 읽어줄 수 있으세요?
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이 그동안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 약간 복습을 해보면요. 일단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의
같은 들리세요?
아들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것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그거 기억나시죠? 지금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이제 쓰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쭉 했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근데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이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다른 거짓 사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상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마음을 열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5장 21절에서 그러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다뤘던 거죠. 그 내용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화목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을 했었죠. 그 지금 바울은 자신과 그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다른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나와 화목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전에 받아들였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바울의 겉모습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하는 그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추하고 고난당하고 있고 잘안 풀리는 사역 같고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래서 가난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의 마음을 바울을 향하여 넓히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다시 복음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읽은 그 14절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함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저희가 6장 14절부터 읽은 것의 배경은 그런 교회적인 상황과 바울의 사도 사역에 대한 설명,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사이드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권면을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묵상해 보겠는데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 권면인데 그들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믿지 않는 자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전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또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 사도 같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을 그들 가운데 이미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하고 계신 복음 사역에 해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나오는 동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그 6장 14절부터의 본문을 계속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라는 거를 조금 좀 살펴보면요. 그 원래 말은,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헬라 말인데, 수군테스라는 말이거든요. 헤테로 수군테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unevenly yoked, mismatch, mismatch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있는데 쌍으로 이렇게 멍에로 묶어놓은 건데 그 쌍으로 묶인 것이 서로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쓰는 ESV는 unequally yoked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농사의 개념에서 보자면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함께 멍에를 메고 농사에 쓰는 거예요. 소와 당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거나 짐을 끌게 하는 그런 예를 들고 이 헤테로즈곤테스라고 말하는 거죠. 잠깐 헬라어 레슨 보시면 헤테로라는 말은 호모라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헤테로 안녕하세요, 장로님, 인선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헤테로라는 말은 호모는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성애를 호모섹슈얼리티라고 그러죠. 근데 호모의 반대가 헤테로인데 헤테로즈곤테스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을 묶어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거죠.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 멍에를 함께 메지. 이건 마치 종류가 다른 짐승을 같이 묶어놓은 것 같은 것이다. 이건 너무나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고,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무엇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무엇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요게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요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일단 알겠죠?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뭘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무엇을 같이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 볼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비신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비신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보자면, 이 비신자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 볼 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참된 신자고 참 언약 백성이고,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어도 교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말하는 함께 멍에를 메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전했던, 예전에 처음 전했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데, 너희 중에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가면 자신들이 신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소와 당나귀처럼 서로 다른 것이, 신자, 비신자 다른 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요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문맥상으로만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그리고 바울은 지금 바울과 다시 화해하고 그 가르친 복음을 다시 붙잡는 사람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바울을 대적하고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원칙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지혜이다. 바울이 그 명령을 설명할 때 말하는 내용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카테고리들이기 때문이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고린도 교회에서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무슨 얘기를 바울이 했냐면, 보시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4절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카테고리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과 불의는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한 상황에도 물론 적용되지만 신자가 신자로서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여러 군데서 적용이 될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그 질문은 이것이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자와 비신자 하지 말라라고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어요. 그때 그 사람들과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관계를 맺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요거를 잠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함께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내가 사는 동네가 크리스천들만 모여서 사는 기독교 집성촌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건 어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만 동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업하면 안 된다. 라고 봐야 되는가?
아닌 것 같지.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으므로 어떤 가까운 관계, 친구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은 여기에 근거한 거다라고 볼수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누군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관계를 함께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무엇에 대해서, 어떤 관계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실 거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 뜻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와 불법이 함께 할수 없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사탄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과 일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선포하시는 레위기 26장 12절과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을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인용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부분이 이제 인용하는 구약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만지지 말라. 여기까지 이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레위기 26장 12절과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묶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절의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인용한 건데, 16, 17, 18에서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이사야 52장 11절, 그리고 18절,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과 18절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18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자기 아들과 딸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요약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선포하셨고, 이방 백성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을 영접하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구별되어서 이방 백성들로부터 나와 따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선생님,
때,
근데 혹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라는 면에서 멍에를 질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 신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정리해 보자면,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영역, 그 관계의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볼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그 교회 안에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서로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또 바울서신이나 이런 데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견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다른 데서 줘요. 그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사업을 같이 해도 된다 안 된다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갖다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아무것도 같이 해서는 안 돼. 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있고, 이 동네에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낙태를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슬람교도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동의한다 그런다면, 그럼 그것도 같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해석을 보자면. 그렇게 볼때 조금 메이크센스한 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근데 여기서 말한 교회라는 것의 의미, 저희가 교회라는 것의 의미를 예전에 좀 살펴봤었죠. 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만 그 명단을 아시는 참된 교회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모르고 알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있고,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룩하게 신자들만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여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다. 무엇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지체로 허용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뒤집어서 보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비유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강의 설교할 때그 얘기했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늘 가라지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셨잖아요. 끝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날 수 있게 어떤 계기가 생기고 어떤 일이 드러나고 이럴 때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것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있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고개를 많이 끄덕이고 계신 우리 아론 집사님께서 좀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멍에를 함께 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갑니다.
네.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멍에를 진다는 건 진짜 동역자처럼 가까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같이 들리는데, 물론 당연히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동역자라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초반에는 그렇다고 같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적해야 하나, 뭐 이렇게 같이 그런 자리에 가는 걸 거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 거부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그냥 미워서 싫어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 내가 약한 존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처음에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섞인 곳에 가면 안 된다?
같이 신앙을 공유하지,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그 독실한 무슬림과 같이 뭐 이렇게 내가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괜히 섣불리 덤비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일단 우리가 겉을 보기엔 다 예수 믿는다고 또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같이 사역하는
같이
그런 거
사역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희생도 따르고 아니면 시리얼
교회에서 막
무슨 예.
맴도는 친구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해 그냥 냅둬라 하는 건가요?
맴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를 다닐 거면 확실하게 다니고 말 거면 확실하게 끊고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뭐
질문이세요?
그냥 가만히 냅둬라 이런 건.
내버려 두라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는. 왜냐면, 그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보자면, 맨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해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도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고, 완전히 그냥, 굉장히 이렇게, 서로 끈끈한 관계였잖아요. 다들 기뻐하고. 그때는 무엇이 복음인지 아무런 의심이 없었죠. 바울이 전하는 게꼭 복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른 가르침이 거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바울에게서 많이 떠나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했을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굉장히 따뜻한 관계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자신을 차갑게 대하고 멀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나와가지고, 편지를 써서, 굉장히 책망하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디도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 때문에 회개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바울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고린도서 써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많은, 다 돌아온 건 아니란 말이죠. 그 교회 안에는. 많이 돌아왔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신자와 불신자가 불신자와 같이 하면 안 된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런 거에서 누가 신자고 누가 불신자냐? 여기선 겉으로 보기에 가시적인 고린도 교회 다 교인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떤 복음을 따르느냐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다시 들어오신 장로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잠시 집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석교원님이나 이김교원님이나 남명교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오케이. 지금 어떤 텐션이 있는지는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얘기가, 요즘 얘기를 하자면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이제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교리적인 것 가지고, 요즘은 교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교회는 사실은 많이 없고, 어떤 그 영성의 스타일?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발붙이기가 힘든 그런 풍토의 교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교회들 중에는. 근데, 미국 교회나 또 한인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교리적으로 이단에서 굉장히 엄격하고 바른 복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던 그런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말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전후적으로 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어떤 미국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크리스천 스쿨을 이제 가르치고 또 이제 자녀들을 낳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크리스천 스쿨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홈스쿨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풍토의 미국 교회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가야만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 용납되고 문화적으로도 사랑의 관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아, 참고로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교인을 받을 때그 장로교인만 가능하게 만들지 않아요.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러니까 그 임원들은 그걸 그대로 따랐는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박경희 장로님이나 여기에 지금 장어론 집사님은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앙 고백을 그대로 내가 그것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오피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래 교회에서 오피서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장로나 집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성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가 PCA라는 장로교회가 인정하는 교인은 이런 거예요. 장로 정치를 꼭 믿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트림하게 가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무슨 말이냐면 그왜 알미니안들 있죠? 알미니안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칼빈주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PCA 교회의 그 회원이 되는 것에 다섯 가지 질문을 기억해 보시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조항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그럼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PCA라는 장로 교단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그 교회를 이끄는 임원들은 정확한 교리 체제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역을 같이 하는 동참하는 모든 교인들은 굉장히 미니멈만 요구하는 거, 최소의 복음 고백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 영역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관계를 무엇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가시적인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가? 이 말이죠. 꼭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성의 부분에도 그래요. 나는 기도를 이 정도로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처럼 기도하지 않거나 나처럼 기도하지 않거나 나처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멍해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볼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실 수 있냐고요. 여기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자기가 지금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곳에만 그 멍에를 같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메어 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언약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자들임을 상기시킨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 백성 된 것이 너무나 귀한 희생을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언약 백성 만드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나눴던 것이 이 질문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에서 있어서는 함께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고요. 이 부분은 잠깐 시간이 되시면 몇 분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풍조에 휩싸여 들어가지 않도록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한다.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세상의 어떤 문화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자제한다. 그런 거 없어요?
말씀들 너무 안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네.
드라마하고 영화가 싫어요, 저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잖아요.
네. 아니, 글쎄, 이게 아마, 취향이라기보다,
네.
속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런 거는 아닌데,
네.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험담인데요.
네.
함께 가면은,
네.
옛날 우리 딸이 엄마 영화, 저기, 자꾸만 가라고 보내요. 엄마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간에 나오거든요. 사회를 같이 셋이
네.
가서도 보기 싫어가지고.
네. 네.
근데 하나 딱본 거는 바울 영화를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울
봤어요.
영화는 보셨고.
네.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네.
세상적인 영화는
네.
속에서 거부 반응이 생겨가지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더 받고요.
거부 반응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보물로 인해서
네.
좀, 뭐랄까, 혼란스러워. 표현을
네.
못하겠는데,
네.
싫어요, 괜히.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 어머니가 이제 피아노 전공이셨는데, 음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셨어요. 근데 왜 80년대 막 자랄 때 길거리 학교 왔다 갔다 등굣길 하굣길에 보면은 가게에서 막 이렇게 유행가 막 틀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 유행가를 안 들으려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제 마음에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치 유행가 듣고 막 이렇게 팝송 듣고 이러면은 거룩하지 못한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잡혔는지 그런 거를 안 듣는 것이 나한테는 약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어린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 여기저기 다 듣고 있어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거안 듣는 사람이야. 난 클래식칼만 들어. 난 찬송가만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내 마음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기,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그걸 좀 멀리 하려는 것이
예, 이기훈 교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라, 예,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아까 이제 아론 집사님을 말씀하시고, 저도 그게 좀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자꾸만 이렇다 보면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저희 딸이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러 올때 항상 제가 먼저 물어, 걔는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봐요. 회사 동료나 이렇게 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조금 안심이 돼요. 친하게 지내도.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다른 종교이면은 불안해요, 마음에서. 믿음 안에서 같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잠깐만 교제를 가지면은 세상적으로 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엄마의 마음에서 높아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불평이 날 때가 있는데, 아까 아론 집사님도 아까 그런 쪽으로 조금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사적인 거고요. 내가 꼭 믿는 자라서 이거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저도 이제 그 무대신앙 올게 잘하다 보니까 그게 뼛속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큰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취하게 되는 삶의 형태가 방식이 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 뭐그 확실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문화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제가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나의 문화적인 취향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는 동행하는 삶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그것도 대답이 좀 광범위한데요. 지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는 삶 속에서 물론 뭐 이렇게 찬양 듣고 말씀 보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려고 노력은 다 하잖아요. 저뿐이 아니라 에브리바디 다 크리스찬이면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삶 속에서 어느 정도 아세스 말안 하려고 처음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무시적으로라도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은 전 내가 오늘 아까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 행함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구제사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좀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서 62장인가 몇 장인가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가난한 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네.
받아들이고 먹을 거 없는 사람이면
네.
먹을 거 주고 이제 그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알면서도 저 홈리스를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돈을 한번 주는데 매번 줄 수는 없잖아. 똑같은 사람 거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서 좀 가등될 때가 있어요.
네.
그 자리에 거기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매번 줄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한번 두 번 줄 안 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금 걸릴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좀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혜롭게 좀 처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사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고 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건데 바울은 그런 거룩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영역은 어디고 그런 것이 상관없는 같이 뭐 밥도 먹고 활동도 같이 해야 되는 문화를 공유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
저도 그거는 조금 저기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계해야 될 것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는 것이 지혜롭다.
당연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 우리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데 여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밖에 나가서 살거나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거나 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특히 주의하는 편이다. 나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한다. 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나누는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일단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텐데, 이제 다음번에 계속 할 텐데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대로,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들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처럼 보이게 옷차림을 하든 의식들을 지키든 이방인들처럼 보이게 음식도 먹고 막 문화적으로 하든 그러니까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바울이 지금 여기 굉장히 엄격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 몇 가지 좀 제가 좀 1조도 생각하고 다음번 다시 나눌 때에 대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그 복음이 성경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인가, 그것을 확실히 또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영화를 보거나 내가 가요를 듣거나 내가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안 피거나 내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questionable한 곳에 이런 게 보이는데 마음에 괴로운 것들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막 가느냐 마느냐, 내가 비만이 안 되려고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식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은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지켜나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거룩하냐 아니냐를 지금 판가름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깔때기 같이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좁은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그분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 얻는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굉장히 좁은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넓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어떤 담배 안 피면 돼 로 정의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실제적인 그 잣대로 또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다음번에 모여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가? 시간이 많이 가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한국에서 열심히 잊지 않고 들어와 주시는 열심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현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통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가게에 지금 이다현 교수님 대신 나가 계셔가지고, 지금 이다현 교수님 참석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홈리스 아웃리치 있는데, 그 전까지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울서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저희가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저희 마음속의 생각과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이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계는 어디까지 넓혀질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하시고, 저희가 점점 세상에서 살 때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이다 라고 증거되는 일이 저희 교회 안팎으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